예, 간증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조금 마치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조금 고린도전서를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이 성도들에 대한 문안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문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또 배격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베가 일반적으로는 여집사로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다 통용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베베를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헬라어가 같다고 해서 집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추천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또 문안하는 이 문안 인사에서 조금 또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각 성도들을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지칭할 때에, 최대한 그 사람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베 같은 경우에 어디 어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이런 식으로 묘사했죠. 그러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구조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아벨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무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루포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선정된 아무개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자매죠. 이 특별하게 자매 이름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아무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몸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암블리아의 경우에는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에베네도는 내가 매우 사랑하는 아무개, 스다구는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아무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시의 경우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아무개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헤로디오는 내 친척인 아무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아무개,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는 자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나기수의 경우에는 주 안에 있는 아무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된 이 여러 이름들 중에서 대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딱한번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딱한번 기록됐다고 해도 이것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게 성경책은 하늘에 영원히 고정된 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고정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 책인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그녀를 기념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을 기념한다고 했지만 그녀를 기념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회자되는 것, 좋은 일로 이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누구누구 이런 것들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이 그 다른 성경에 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어디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 분이 있으신지 한번 혹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 혹시 저하고 마음이 통하시는 분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 없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이 성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이서에 예,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요한이서였나요? 어쨌든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그 말씀이 예, 기억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예, 말씀하는 그 구절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있습니까? 빌립보서. 예. 빌립보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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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서신서들에서 그 대부분 이제 끝 부분을 그런 이제 인사 형식으로 이제 마치고 있고 거기에도 지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혹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이제 되는데 이제 제가 제 마음에 떠오른 구절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나를 한번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구약에. 예. 그럼 틀릴 거예요 아마. 예, 해보세요. 예, 잠 깨자마는 소리예요. 네, 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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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멘.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경우가 많고, 특히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건축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케이. 또 디모데전서. 예. 네. 외할머니. 예. 루이스와 유니게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예, 유니게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예,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의 어떤 가정의 모습.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런 모습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또 예. 빌레모소. 예. 예, 아멘. 아, 참 좋은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상쾌해지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이 기록한 그 구절이 떠올랐다. 예, 좋습니다. 예.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야, 참 이런 성도들이 예, 우리 자신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행위가. 예, 좋습니다. 또. 예. 예? 네네. 예, 예. 예, 그 다니엘서에, 예, 예.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2절, 3절이었나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아, 예, 아멘. 예. 또. 디도서 3장 15절. 네. 예, 아멘.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문안에 대한 그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예. 다들 떠오른 구절들이 아마 각자가 다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구절이 떠올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이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한번 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그 전반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제 이렇게 나열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 중에 보니까는 그야말로 좋은 평판을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박노찬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협력자인 박노찬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무개, 교회의 종인 아무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 지는 꽃이에요. 금방 시드는 풀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관한 언급들입니다. 교회에 관한 언급들. 자,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 성경이 뭘 교회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The church which is at Cenchrea 이렇게 읽나 본데요. 그래서 which is at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교회, 이런 의미죠. 어디 어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대로 우리가 불린다면 어떻게 불리는 겁니까? 화곡동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되는 거예요. 화곡동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지역 교회를 이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구분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지역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고, 이게 이제 디도가 첫 감독이 되었던 그 하나의 지역 교회인데,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넓은 범위를 이렇게 지칭해서 교회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 교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마도 우리가 화곡동에도 교회가 있고, 또 뭐, 신정동에도 교회가 있고, 또, 부천에도, 서울로만 일단 한정하면, 뭐, 서초동에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런 경우죠. 유대의 교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대단히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표현할 때, 겐그레아가 고린도라는 어떤 넓은 지역의 한 도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지칭해서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런 게다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시아의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은 큰 범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터키 지역.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소보드, 사빌라. 그 일곱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시아의 교회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인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예,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또 이방인들의 교회 이렇게 조금 출신 성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5절에 보시면 16장 5절에 거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아, 그러면 집에다가 예배당 차려놨다는 얘기일까요? 성전 지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표현대로 아니죠. 그거 아니죠. 집에서 이 사람들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같이 독립침례교회에 있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모이면은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사람이 뭐라 그런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얼마든지 교회일 수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고 빌레몬서 2절에도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예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16장 16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랬는데 교단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이제 캠벨주의자들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이제 물침례 받는 거 받아야 이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차용을 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교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현대의 경우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화곡동에 있는 교회 또는 화곡동 교회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물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해도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데 다만 이제 현대에는 이게 이제 지역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생긴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뭔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좀 명칭을 달리 사용하는 것, 어떤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명칭을 좀 달리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여지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이제 확신이 다를 수 있는 문제라서 어떤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로마서 16장까지를 마치고요. 그 장별 요약이 된 것을 한번 보면서 그 조금 로마서 전체를 개관하고 마치고 싶은데 이거를 좀 나눠주시면. 이게 지금 40부를 했는데 혹시 모자란다면 저 뒤에다가 나중에 놓을 테니까 혹시 못 받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또 반드시 조금 좀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이 안에는 없으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다 그랬고요. 그중에서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11장까지는 맨 오른쪽 한 항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이렇게 어떤 분이 좀 구분을 해놓은 것을 저도 이렇게 좀 차용을 했습니다.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중에서도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또 90, 11장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 90, 11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경륜을 다뤘고,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모든 사람의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다뤘는데, 그 부분은 죄 문제를 다뤘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가, 이런 문제고, 90, 11장은 복음이 유대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구분으로 볼때 12장 이후는 복음과 성령님의 권능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 로마서를 해가지고 아마 앞부분은 아마 다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서 보시면, 1장은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은 제쳐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다.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여기에는 핑계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그런 식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죄다, 재앙이다. 그들에겐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다. 이제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와서 그러면 이제 유대인은 도대체 뭐냐? 유대인은 뭐난게 있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적으로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만 의로워지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들도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또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다. 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 밖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건, 종이에 기록된 율법이건, 이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왜 어떤 다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율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해 헌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이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을 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 의로워진다. 이게 율법 밖에 있는 의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이제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로마서 3장에서 좀 여러 구절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얘기하거든요. 종교.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지키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는 어떤 의, 그걸 가지고 도를 터득하려고 하고 해탈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방식의 어떤 구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 밖에 있는 의, 이것을 말씀하는 분이다 할 때 로마서 3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는 이 의의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그 예를 두 명을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되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일을 해서 의의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의로 여겨주신다. 왜? 뭐만 보고? 믿음만 보고 의의로 여겨주신다.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믿음만 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이제 로마서 4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의를 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정해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 된 것, 그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 즉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정죄와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생명과 칭의에 이르게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5장이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다 중요한 게 맞지만 그러나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그 중에서도 또 대단히 또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6장에서는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다루고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다루고 8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것은 지배권의 문제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죄가 그럼 없어진 거냐? 죄가 사라진 거냐? 죄가 죽었냐? 아니라는 거죠. 죄는 죽지 않았어요.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사실 저도 100%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참 내용이 조금 좀 어려워요. 사실 6장, 7장 이런 부분들이 또 8장의 그 이 내용도 그렇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이 선언적으로 이제 해방된 사람들이다. 왜 지배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이고 침례받았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됐다. 동질화됐다는 얘기예요. 침례라는 얘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기에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6장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자, 이 부분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많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은 자로 여긴다 얘기했을 때 죽은 사실이 없는데도 죽은 자로 여기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종교라 그랬어요. 그걸 종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는데 새 생명으로 태어난 적도 없는데 내 옛 생명이 죽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죽여야지 나를 죽여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종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방식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기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자꾸 나를 속여서 내가 펄펄 살아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말이죠. 그럴 때 내 감정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죽인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체를 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6장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결혼의 비유를 이렇게 들면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지킨다는 것은 마치 결혼의 의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했을 때에는 율법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율법과 결혼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결혼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그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즉 옛 육신이 죽으면서 율법 즉 옛 남편과의 결혼의 속박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죽음만이 결혼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죽음에 의해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새 사람 즉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남자 즉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옛 남편과 새 남편 이것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남편 즉 율법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태의 열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는 맺는 것이 없었다. 그랬는데 새 남편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갈등은 여전히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이러한 대단히 모순된 이러한 구도 속에 이제 또 있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모순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러한 구도를 잘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정말 끔찍하다. 이제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제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8장에 와서는 그러한 모순 속에 어떤 비참함을 뒤로하고 이제 그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인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는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정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죄로 인한 정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건 아니다.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죄는 면역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또 뭐 니코틴 중독 이런 거에 이제 빠졌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더라도 사실 한번 내가 그걸 겪었으니까 나한테는 더 이상 이제 면역이 생겨서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 그게 아니죠. 평생 그냥 조절하는 거죠. 마치 당뇨에 걸린 사람이 완치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냥 조절하며 살듯이 죄가 똑같은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면역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조절하며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8장을 이제 마무리 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다 하는 선언으로 이제 8장을 맺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경륜을 다룬다고 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8장까지의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도대체 유대인은 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유대인은 도대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들이고 율법 밖에서 오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 받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유대인은 그럼 괜히 선택하셨던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텐데,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90, 11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유대인이 참 좋은 것을 많이 받은 독특한 민족인 거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양자 된 그런 특권이 있었고 언약들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제도, 성막제도, 절기들 이런 게 다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들이 주어졌고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 조상들이 다 이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민족적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나왔으니 얼마나 참 복받은 그런 민족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또 다른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 오신 당시, 또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이 당시가 다 로마 치하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이렇게 이제 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특별하다면 현재 이 이스라엘 상태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하겠느냐? 이게 다 이스라엘은 다 죽은 거 아니냐? 뿌리채 뽑혀 나간 거 아니냐?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 있다. 이제 10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에 따른 그러한 열심이 아니었다. 엄청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스라엘은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이게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는 너희 유대인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 많이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들을 이제 상기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마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는데 유대인을 통로로 삼으신 것뿐이었다. 이제 하는 그것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는 또 독특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맺어가시는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유대인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으로써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접붙여지는 그 과정으로 이제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침내는 이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로 쓰였던 이 유대인들이 마침내는 다시 접붙여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회복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우리의 이제 삶에 대한 문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12장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이 뭐와 연관된다 그랬냐면 다 쓰는 용어들이 다 뭐와 연관된다 그랬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의 어떤 이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희생헌물을 드린다든지 섬긴다든지 희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이 구약 제사장들과 관련된 용어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인 교회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러한 어떤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사실 그 모든 항목들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이고요.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내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15장에선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상호 이해하는 문제, 이게 다 이제 타인과의 관계죠. 12장은 자신과의 관계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마무리 지은 대로 16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과 또 이제 배격해야 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 타임이 또 다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가 또 있을 텐데 몇년 지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조해서 자꾸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깨달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공부가 힘드셨죠? 찬송을, 원하는 찬송을 한 곡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찬송이 있습니까? 1101장? 아, 701장. 네, 701장입니다. 네.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나. 네. 701장. 네.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나 거칠은 들에 홀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저 장미꽃 돌보아 주시고 공중의 새도 인도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사자굴 속에 있을 때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을 때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짙은 어둠 저들을 덮을 때 양처럼 우릴 품에 안으며 인도하는 목자같이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 돌보신다. 주님, 이 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센 파도 속에서 늘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세파에 휩쓸리고 주님 실망하고 주님 저희가 또 두려워하고 주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주일에 이렇게 하루 종일 성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며 참 입술을 벌려 하나님 찬송하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참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간증을 잃지 않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가오니 매 순간 우리가 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고백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